인공지능을 비롯한 대규모의 전력 수요가 생기는데 인공지능에서의 전력기기는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언제 있었냐? 지금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게 아니라 2024년, 2025년부터 대규모 765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승인이 나고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력망 운송업체들이 채택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앞권 시작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많은 산업을 지금 바꾸고 있는데 전력기기 시장도 새로운 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주호 기자, 어떤 이야기죠?
전력기기가 주가가 많이 올라서 당연히 인공지능에 전력기기가 많이 투입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직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도요?
투입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게 될 이 765kV 급의 초고압 그리드가 지금 이제 수주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인공지능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까지는 진짜 인공지능의 수준은 안 받았다. 진짜 인공지능 수준은 K전력기기가 작년부터 조금씩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765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한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765kV니까 뭐 76만 5천 볼트입니다. 우리 뭐 10만 볼트 하면은 죽어요.
피카츄.
10만 볼트만 해도 죽어. 근데 76만 5천이면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초고압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보시죠. 1분기에 전력기기 3사, 물론 이 외에 다른 전력기기 업체들도 있습니다만 대표 주자인 전력기기 3사의 수주잔고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다 잘 올라가고 있죠. 다 잘 올라가고 있고 효성중공업이 이거는 이제 건설 부문 제외하고 중공업만 했을 때 20조 원 정도의 수주잔고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도 11조 원, 그다음에 LS일렉트릭도 5조 6천억 원 정도의 굉장히 많은 수주잔고를 갖고 있고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5개 분기를 제가 정리했는데 계속 수주잔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 받은 걸 계속 해결을 하고 있는데 해결하는 양보다 수주 받는 양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잔고는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했던 게 저는 뭐였었냐면 보통 보면은 지금 그 다른 것들도 뭐 늘어나고 있는 거는 뭐 마찬가지인데 효성중공업이 보세요. 이 그 1분기에서 2분기 갈 때 한 1조 원 수주가 늘어난 게 그렇죠. 12조에서 13조로 늘어났으니까 한 1조 정도 수주 잔고가 더 늘어난 거고 그다음에 2분기에서 3분기 넘어올 때도 한 5천억 원 정도 늘어났고 3분기에서 4분기 넘어올 때 한 1조 5천억 정도 늘었네. 꽤 많이 늘네. 뭐 그 정도까지 오케이. 근데 4분기에서 올해 1분기에 갑자기 4조 넘게 늘었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날 때에는 그냥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늘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전까지도 평균적으로 분기마다 수주잔고가 늘어나는 게 대략 뭐 1조에서 2조 사이였다면 갑자기 4조 늘어난 이유가 뭔지를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게 원래 받던 수주는 그대로 받고 있었대요. 근데 추가 수주가 뭔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 추가 수주가 바로 765였습니다. 이게 그 765가 제가 뭐 마지막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긴 할 텐데 1분기에 765 관련된 수주가 7,800억 넘는 단일 수주가 하나가 나왔어요.
단일 수주가요?
단일 수주가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는 단일 수주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바로 765 관련 수주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래 하던 수주는 원래 하던 대로 했고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갑자기 추가 수주가 딱 나오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765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수주라는 겁니다. 근데 765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전압에 따른 분류로 제가 이제 변압기 기준으로 보여드리면 전압에 따른 분류를 보통 우리가 115, 138, 230, 345, 500, 765 요 정도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초고압 변압기라고 하더라도 345 내지는 500 정도를 우리가 초고압 변압기라고 해요. 765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동안 없었어. 없었는데 요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고 진짜 765는 울트라 초고압 변압기입니다. 울트라 초고압 변압기. 그러면 그 765는 지금까지 왜 안 썼냐? 일단 우리는 이제 전기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양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그리고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거리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멀리 보내면 멀리 보낼수록 전선에선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손실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멀리 보낼 때 손실이 적고 그다음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보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가장 높은 거 쓰면 되잖아요.
100만 볼트 하면 네. 안 되나요?
네. 100만 볼트 하면 되죠. 근데 왜 765를 지금까지 안 썼을까? 이게 이유가 있는데 일단 그 초고압으로 가면 갈수록 생산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왠지 그럴 것 같기는
그쵸?
해요.
그렇죠. 네. 그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제가 그 현대 일렉트릭 생산 공장에 직접 다녀와서 그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그쵸.
그 영상 중에 제가 일부러 변압기 내부를 좀 그 캡처한 사진을 갖고 왔거든요. 우리는 변압기라고 하면은 이거는 구리랑 철로 이루어진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 네.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잖아요. 모든 것이 나무 재질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장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도 뭐냐면 모든 그 변압기 내에 들어가는 부품을 셀룰로즈라고 하는 식물성 성분으로 모두 다 감아버립니다. 그 이유는 이 안에서 뭐 진짜 30만 볼트, 500만, 50만 볼트 이런 초고압의 전류가 흐르는데 그런 것들이 부품끼리 닿으면서 쇼트가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부에 있는 모든 부품은 다 완벽한 절연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절연 처리를 무엇으로 하느냐? 바로 식물성 재질인 셀룰로즈로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안에서도 볼트너트 사용할 거잖아요.
그쵸.
이 볼트너트도 심지어는 셀룰로즈, 그러니까 나무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볼트너트도 나무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 이게 조금 비싼 볼트너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세라믹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철이나 구리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네. 변압기 내부에서는 초고압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지금 쓰고 있는 뭐 345라든지 500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완벽한 절연 처리를 위해서 어떤 그 도체도 사용할 수가 없는데
네.
765까지 높아지게 되면 이 절연 처리는 훨씬 더 심해져야 됩니다. 훨씬 더 강력한 절연 처리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생산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져요. 심지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사람의 손으로 한땀 한땀 이 절연 처리를 해야 되는 걸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게 몇 배로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일이. 그러면 일단 생산 난이도가 높고 그다음에 그만큼 가격이 비싸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비싸지는지 여쭤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저희가 345짜리가 있고
네.
765짜리가 있으면 전압으로만 보면 거의 한 두 배 정도잖아요.
그렇죠.
가격은 두 배 이상으로 비싸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싸지는지 이게 제가 그 SK증권에서 내놓은 자료가 잘 되어 있어서 보여드리면
네.
예를 들어 345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일당 비용이 $2,500 정도가 된다면 765가 되면 마일당 비용이 $6,500로 거의 두 배 이상 높아집니다.
세 배 가까이 높아지네요.
거의 한 세 배 가까이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네.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력망 운영 사업자 입장에서
네.
그럼 우리가 물론 765 사용하면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손실 없이 더 멀리까지 보낼 수 있지만 우리가 과연 765를 써야 될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게 그래서 그 765를 지금까지 안 썼던 게 뭐 기술적 문제 이런 게 아니라 비용 문제였다고 합니다. 비용 문제 때문에 굳이 사용할 필요성이 없었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 언제 사용하게 되냐? 지금은 왜 갑자기 765의 수주가 발생을 했냐? 이게 이 정도의 고압, 초고압의 어떤 그 이런 그리드가 필요할 때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정말 멀리까지 보낼 필요가 있거나 이 수익성이 맞거나 이런 것들의 조건이 맞아 떨어질 때 그때 765를 주문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한번 살펴보면 과거에 765를 언제 사용했는지 보면 이건 우리나라도 1990년대부터 765는 다 만들 수 있었고 뭐 지금 뭐 전통 강자라고 하는 뭐 지멘스라든지 지버노바라든지 히타치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765는 다 만들 줄 압니다. 못 만드는 곳은 없어요. 세상에 못 만드는 곳은 없는데 이 기업들이 1990년대에 유럽이 이제 우리가 경제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면서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작업들을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대륙간으로 그 전력망을 연결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멀리 보내야 되다 멀리 많은 양을 보내야 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좀 765를 좀 썼다고 합니다. 그럴 때 썼었고 미국에서도 사실 한동안 썼었죠. 그때가 쓸 때 언제였는지 보면은 미국의 전력 수요 트렌드를 제가 장기 시계열로 가져왔거든요.
네.
이게 1945년대부터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전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보면은 뭐 인구도 늘어나죠. 그 다음에 산업화가 진행되죠. 당연히 산업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산업화 진행되면서 전자기기 수요 늘어나게 되죠. 전자기기 수요 늘어나니까 전력 수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이랬던 것이 2000년대 중반 들어서는 갑자기 늘어나지 않아요.
야, 이때 툭 떨어질 때 보니까 리만 브라더스 때네.
그렇죠.
네.
근데 리만은 그래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리만 끝나고 나서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어떤지를 보니까 이때는 사실 그 일단 인구의 증가 속도도 둔화가 됐고 그다음에 전자 제품이 늘어나는 속도는 빠르긴 빨랐지만 전자 제품의 효율성이 높아졌어요.
아.
그러니까 전반적인 전기 사용량 자체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그 과거에는 산업화 중심이었지만 이때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력의 수요가 그렇게 빨리 늘어나지 않아서 이때는 거의 뭐 인프라 투자가 많지 않았었죠.
네.
미국 내에서도. 그런데 그게 달라진 게 최근입니다. 2020년대 들어서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막대한 전력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고
네.
그 근간에는 전기차 그다음에 모든 제품의 전기화, 뭐 히트펌프까지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합쳐지게 되니까 전력 수요가 갑자기 또다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전력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계산이 뭐가 달라지게 되냐면 이런 게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는 765 정도에 되는 굉장히 초고압의 인프라를 하게 되면 단일 인프라를 설치할 때는 아까 마일당 6,578달러로 굉장히 비싸다고 했잖아요.
네.
하지만 이게 전력을 보낼 때 발생하는 손실이 감소하는 양,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를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는지의 그 개수, 그리고 그 전력 인프라를 예를 들어 765는 하나만 설치해도 뭐 예를 들어 3, 4, 5를 몇 개 설치하는 것과 같은 용량이라면 3, 4, 5 여러 개 설치하는 게 낫니 아니면 7, 6, 5 하나 설치하는 게 낫니 이런 것을 계산을 하면
네.
7, 6, 5가 총 소요 비용으로 따졌을 땐 더 싸진다는 겁니다.
아 이게 3, 4, 5짜리를 많이 깔아서 여러 개의 변압기를 가는 것보다는
네.
이제 7, 6, 5짜리 하나를 하는 게 총 비용
네.
비용 뭐 이것저것 뭐 전선이라든지 뭐 인프라 들어가는 비용을 다 합쳤을 때는 오히려 손실까지 더해보니까 더 싸게 먹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150마일 거리에서 이거는 SK증권에서 내놓은 자료를 제가 직접 인용하는 겁니다.
네.
그 남인식 연구위원이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150마일 거리에서 1000메가와트를 송전할 때
네.
3, 4, 5로 하게 되면 전력 손실이 31.4메가와트다. 그런데 이걸 7, 6으로 하게 되면 5.5메가와트로 6분의 1로 줄어든다.
오.
손실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걸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는 한번 설치하면 거의 30년, 40년은 씁니다. 물론 수명은 30년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 3, 40년 써요. 근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손실이 적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7, 6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손실이 6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따지고 그다음에 그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그 인프라를 설치할 때에는 숨겨진 비용들이 있는데 토지 수용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 미량 송전탑 사태라는 굉장히 큰 상처를 안고 있어요. 그게 이제 주민 수용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다 전력 인프라 깔게요. 여기다 76만 5천 볼트 지나갑니다. 그러면 미쳤어. 이렇게 돼 버립니다.
난리 나겠죠.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토지 수용 비용이라고 하는 데는 실제로 그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절대적인 그 금액 규모도 있지만
보상금
보상금도 있고요.
네.
그 보상금을 수용하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게 되는 시간까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
요 모든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토지 수용 비용이 고전압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그러면 토지 수용 비용이라는 것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변압기 하나는 뭐 이 정도의 가격이라 치지만 그럼 그 변압기가 송전할 수 있을 만한 초고압의 전류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전선을 설치를 하고 그 그 전선을 담는 송전 탑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 재반 비용들 다 생각하다 보면은 네. 굉장히 많은 비용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럼 765 하나 설치할래 아니면 345 여러 개 설치할래 이 비용 이걸 따져봤을 때 SPP라고 하는 잠시 후 SPP가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전망 운영 업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765를 프로젝트를 활용하지 않으면 최대 6배 더 많은 인프라와 5배 더 많은 토지가 필요할 거다.
아.
그러면 토지 수용 비용도 5배 이상 올라갈 거고 네. 인프라 비용도 6배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계산을 따져봤을 때 아, 765를 하나 설치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변화가 언제 있었냐? 지금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과거에도 있었던 게 아니라 2024년, 2025년부터 대규모 765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승인이 나고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력망 운송업체들이 채택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 전에는 사실 이거 없었어요. 그 전에는 없었고 지금부터 되게 되는데 에르코트라고 해서 그 텍사스를 중심으로 하는 전력망 운송, 아니, 전력망을 운영하는 독립 개통 운영자 우리가 ISO라고 부릅니다. 그쪽에서도 765를 채택하기로 했고 미소에서도 그 2024년 12월에 이사회 만장일치로 트렌치 2.1이라는 걸 통과했는데 여기서도 상당 부분이 지금 그 765 프로젝트가 지금 채택이 되고 있고요. SPP에서도 2024, 2025에 그 통합 송전 계획에서 765를 상당히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그럼 지금까지 765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비롯한 대규모의 전력 수요가 생기는데 그때 2024년까지도 대규모 전력 수요가 생기는 건 알면서도 765는 채택하지 않았었던 거고 765 채택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화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025년, 2026년 그때부터 본격적인 765 수주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765 수주도 하나씩 하나씩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ISO라는 게 보면 뭔지 보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대륙이 넓기도 하고 사실 이게 역사적 맥락도 있는데 지역별로 전력망을 따로따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별로 운영이 되다 보니 주간 전력 개통 연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일단 첫 번째로 신재생 에너지의 그 개화로 인해서
네.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가 그 텍사스 지역에 많다. 근데 동부 지역은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 왜냐면 이쪽 지역도 데이터 센터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주의 경계를 넘어서 전력을 끌어와야 되는 일이 생겨요.
네.
그러면 이게 주간 전력 개통의 연결이 필요해지는 거죠. 주간 전력 개통의 연결이 필요해지고 그리고 텍사스도 마찬가지로 텍사스는 여기에는 뭐 천연가스도 많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도 많고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들을 본인들의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또 주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텍사스는 굉장히 부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주게 되면은 여기에 와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풍부한 전력과 그다음에 풍부한 땅과 이런 것들로 이용해서 우리 그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 여기에 와서 데이터 센터를 짓기 편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텍사스 입장에서는 세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뭐 상부상조 하는 거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텍사스에서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도 전력을 감당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이 정도로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가 생기겠다 보면은 전기가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텍사스 에르코트도 마찬가지로 어디선가 전기를 끌어와야 돼요. 주변으로부터 전기를 끌어와야 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장거리 송전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 그 장거리 송전할 때 필요한 건 뭐다? 바로 초고압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765 같은 프로젝트가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그 765 프로젝트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없었던 2025년부터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현대 일렉트릭이 765 관련된 수주를 언제부터 받았는지 보면 2025년 9월 2,770억 원대 그 다음에 2026년 1월 900억 원대, 2026년 5월 1,700억 원대 765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게 됩니다.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작년 8월에서 9월에 2,000억 원 넘는 수주 물량, 그 다음에 올해 2월에 7,800억 원 정도의 수주 물량, 765가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전력기기는 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이게 그 업계에서 뭐 이제 분석하시는 분 그리고 증권가에서 분석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번 전력기기의 사이클을 뭐 세 개의 사이클로 보시는 분도 있고 두 개의 사이클로 보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일단 세 개의 사이클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은 트럼프 행정부의 리쇼어링을 그러니까 리쇼어링과 그다음에 노후 인프라 재건 사이클
아, 그쵸.
로 보는 네. 시각이 하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시각에서는 두 번째 사이클이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신재생 에너지 사이클로 네. 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사이클을 인공지능 사이클로 보는데 인공지능 사이클이 이번에 시작했다고 보는 겁니다.
아...
두 개의 사이클로 보는 입장에서도 그 노후 인프라 교체와 신재생 에너지를 첫 번째 사이클로 보고요.
네.
두 번째 사이클을 인공지능 사이클로 봅니다. 그 두 번째 인공지능 사이클로를 이번 사이클로 보는 겁니다.
네.
결국 이 공통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세 개 사이클로 보느냐 두 개 사이클로 보느냐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인공지능 사이클은 765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거고
네.
인공지능 사이클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이제 시작하는 걸로 보인다 라고
아.
하는 게 업계와 증권가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 사실 지금 뭐 반도체 메모리 가격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반도체 쪽에 쏠림도 많이 나타나고 하긴 하지만 반대로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뭐 지금 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최고점 대비 많이 내려오긴 했거든요.
네.
그럼 이게 펀더멘털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사이클은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그냥 반도체로 수급 쏠림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업계에서의 보는 것과 증권가에서의 보는 것은 오히려 인공지능 사이클의 전력기기는 지금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사들이 이걸 가져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전력기기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우리나라 거를 쓴다고 합니다. 그 말은 됐냐면 뭐 지멘스도 그렇고 뭐 지버너바도 그렇고 생산 거점들은 중남미라든지 다른 곳들에다가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 만약에 걔네가 캐파가 되면 걔네께 더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거의 절반 가까이 들어간다는 거는 걔네 캐파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무슨 싸움이냐면 누가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거의 50% 가까이를 미국에서 수입할 때 50% 가까이를 우리나라가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캐파가 된다. 전통 강자들도 캐파 안 된다. 새로 수요 생기면 우리나라가 그거 다 가져갈 수 있다. 어차피 걔네 캐파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앞으로도 우리나라 전력기기의 미래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변함없이 저는 굉장히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실적이라든지 뭐 성과는
네.
쉽게 말하면은 이제 1기 혹은 그 1기 그쵸, 2기의 1기, 사이클 2기. 동안에 그걸 번 걸로
네.
한 건데
네.
흔히 말하는 더 큰 장이 열린다고 하는 3기는 아직 시작조차 안 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내 자료 보니까 28년, 29년, 31년 이렇다면
그때가 목표 시점이죠. 인도 시점. 근데 보세요. 전력기기가 보통 만드는데 1년이 안 걸립니다.
아, 그래요?
예. 네.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까,
네.
자,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해갖고 이제 완성품 나오는 시기까지는 1년이 안 걸려요. 근데 지금, 워낙 주문이 많다 보니까 리드타임 거의 3년 가까이로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 많이 밀려있네요.
지금 주문하는 것들이 보통 목표 시점들이 보면 31년, 뭐 29년 이래요. 3년 후 거 지금 주문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의 리드타임이 있다는 거는 뭐,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빨리 표 뽑아야 돼요. 빨리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해야 되는군요, 진짜.
네.
765라고 하는 숫자가 사실은 업체들 간의 기술 경쟁할 때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사실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양산돼서 이제 공급까지 이루어지는 2030년대 내외가 되면 새롭게 AI에 따른 국내 전력 인프라 업체들에게도 또 다른 또 새로운 큰 장이 열릴 것 같은데 이 부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미래가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전력기기 업체들 화이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권이었습니다.